청년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손으로 이끌어내시네 임마누엘의 주 함께 하시네 고난 가운데 나를 낮추시고 순종케 하시네 주를 기억하네 광야 가운데 약속한 땅으로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보내시네 주를 기억하라 주를 경배하라 고난에서 우리 이끌어내신 주 주를 바라보라 주를 찬양하라 우리에게 행하신 주 능력을 보라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며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웠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그 선택의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과만을 염려하기보다 매 순간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 주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따지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아픔과 어려움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주세요. 특별히 사랑마을 집중전도를 했던 한 주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새로운 사람을 기꺼이 품고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언제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준비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04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1004쪽, 1005쪽 근처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화면에 가서 불을 띄워주세요. 네. 자, 제가 먼저 15절 바탕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 16절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다 같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 또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슷한 말이지만은 뜻이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편안함이라는 말과 평안함이라는 말입니다. 편안하다 그럴 때는 아주 좋은 집에 살 때, 넓은 집에 살 때, 그때가 편안함이죠. 근데 아무리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평안이 없는 집입니다. 그죠? 편안한 집이지만은 평안이 없는 집입니다. 반대로 작은 집이지만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웃으며 소통하는 가정이다. 거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그죠? 예. 집의 크기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편안하겠죠. 그죠? 건강하면 돈이 많다. 편안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환경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에 관해서,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사야 32장의 배경은 유대 왕국이 앗수르의 강력한 위협을 받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남유다는 매우 불안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미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역사에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도 역시 앗수르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블레셋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46개 성읍이 전부 다 앗수르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앗수르 군대가 점점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서로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앗수르한테 빨리 항복하자,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항복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앗수르에게 전쟁 배상금을 힘껏 바쳐서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게 하자.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전통 강국이었던 애굽에 밀사를 보내어서 군사 동맹을 맺고 애굽의 도움을 받자 주장합니다. 모두들 하나같이 하나님보다도 국제 정세와 군사 동맹을 더 의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주장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너무나 황당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히스기야 왕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셨죠? 그죠? 예, 그 이후 과정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된 것도 놀랍지만은 이 예언은 동시에 오늘날 우리를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이중적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적용될 예언도 있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될 예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기원전 700년경 히스기야 왕 때 완전히 성취된 것처럼 그 나머지 예언, 우리를 향한 그 예언도 역시 여전히 성취되고 있는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있을 때보다도 7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으니까. 7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 강림을 예언하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다 혹은 제5복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1, 2, 3, 4 복음서가 있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1, 2, 3, 4 복음서고 이제 이사야서가 제5복음서다라고 할 정도로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령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이 어떤 내용인지 또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예언이 히스기야 시대에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완벽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예언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새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 왕. 자, 32장 1절 말씀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예, 공의로 통치하는 한 새 왕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떤 일을 하느냐. 백성들을 위로하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자, 2절 말씀. 2절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예, 태풍 사방팔방으로 대책 없이 부는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이다. 폭우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이라서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동물들 사람이 자랄 수가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이 왕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위로받고 피난처를 얻게 될 것이고 이 새 왕을 통해서 광야에 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바닥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고 군대는 철수하게 됩니다. 사네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멸망했다, 몰락했다는 이런 사실은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이라든가 아수르의 역사책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일반 역사학자는 아수르 군대가 갑자기 철수한 것은 쥐 때문이다, 쥐 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학자들은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옮기는 감염병, 즉 페스트균이다. 페스트균이 감염되었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이 예언은 1차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새 왕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를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동시에 이 예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새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다, 메시아로 믿는다,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내 삶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이런 고백, 이 두 가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본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네. 그럼 좀 추석에 대해서 추. 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 직접적으로 내가 기쁘다, 슬프다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물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와 달과 별들이 노래한다, 꽃들이 춤을 춘다 그럴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실제로 노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와 달과 또 꽃이 춤을 추는 게 아니잖아. 내 마음이 너무 즐거울 때, 내 마음이 행복할 때, 야, 해와 달과 별들이 노래하는 것 같다, 꽃들이 춤을 추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혹은 새들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이 기쁠 때는 새들이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내 마음이 슬프면 새가 운다라고 표현해요. 운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예. 사물을 통해서 우리 감정을 언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자,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때가 되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메마른 땅입니다. 식물도 살 수 없고 동물도 사람도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너무 뜨거웠어. 그런데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답니다. 수많은 식물들을 재배하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될 것이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는, 역전되는, 천지개벽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정의와 공의를 심을 텐데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예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추수하는데 추수 즉 결과가 뭐냐 하면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라는 겁니다. 즉 언젠가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마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듯이 완전한 상황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화평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어요. 광야. 아마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졸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다른 광야. 예를 들면 경제적인 고통을 심하게 겪을 때, 혹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마음이 너무 공허할 때 광야를 지내고 있죠. 육체적인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때 광야를 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몸이 건강하지만은 마음이 허할 때, 마음이 공허할 때 광야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혹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서 지내지만은 내 마음은 항상 외로울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내 마음이 외로울 때 광야죠, 광야. 그죠? 예. 돈도 있고 학벌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모든 걸 가졌지만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광야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광야. 자,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죽은 지 700년 지났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셨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는 누가 성령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얘기했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신 주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믿는다면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성경을 읽어도 까만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요. 이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귀가 열리죠. 그리고 성경을 깨닫는 눈이 열립니다. 전에는 까만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었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맞아, 이렇겠지.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맞아, 이게 중요하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서 우리 몸에, 우리 마음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죠. 그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전에는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졌어요. 남들이 좋다는 대로, 남들이 유명하다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성공하며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권력보다도 겸손하게, 명예보다 성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움켜쥐기보다 나누고 베푸는 모습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이 변해요. 마음.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합니까? 예. 1.5명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는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안 행복한가요? 네. 자, 우리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끝으로 볼 때는 몸이 아프거나, 뭐, 관계가 어렵거나,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은, 자세히 보게 되면, 마음 속에 분노가 있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혹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무관심, 분열, 뜻과 생각이 다른 것, 욕심, 두려워하는 마음, 이기심, 질투심, 무관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편리한 집에 살아도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원통한 마음이 가득하면, 무관심하면, 억울해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두려움과 시기심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않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주세요. 분노가 있는 마음을 오래 참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무관심, 사랑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욕심이 나누고 베푸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두려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섬김으로 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변하고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나서서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면 싸움 나죠. 그죠? 내 부모님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걸 지적하면 싸움이 나요. 싸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분노를 오래 참을 바꾸고 미움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욕심을 나누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요. 예.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자신 내면도 바뀌지만은 우리 내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도 변화됩니다. 그럼 성령이 변화, 역사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예를 들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죠. 남녀 차별, 재산 차별, 직위 차별, 지역 차별, 학교 차별, 민족 차별이 사라집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면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부정부패, 독재가 사라집니다. 가난한 자도 장애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창조 세계가 회복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도 우리가 변하고 성령께서 이 땅에 이 사회에 임하시더라도 이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변화가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변화가 없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새로 태어나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예, 성령 충만하기 위한 비결, 이걸 반대로 하면 장애물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 첫 시간에 우리 삶의 주인자리, 왕자리, 운전대를 예수님께, 성령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잡습니까? 뭘 붙잡아요? 성경은 아니겠죠? 주로 뭘 제일 먼저 붙잡나요? 스마트폰이죠, 그죠? 핸드폰. 밤새 누가 뭘 보냈나 확인하고, 밤새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났나 보고, 일기예보도 보고, 그죠?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잡죠. 그럼 스마트폰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 정보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죠? 하루 첫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잖아요. 그죠? 첫 시간에 성령님, 오늘 하루 성령님이 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를 하세요. 예. 첫 시간에 내 인생, 내 삶의, 내 생활의 주인 자리를, 왕 자리를 성령님께 이양해야 돼요. 이양. 예.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동차 열쇠를 상대방에게 맡기듯이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께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 예. 주님, 오늘 하루 성령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제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에 이르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시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만나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실까요? 오늘 여러분 다 예배에 오셨어요. 그죠? 예배에 오셨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나 오늘 예배 때 성령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졸다가 왔네, 자다가 왔네, 시간 금방 지나가 버렸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만나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죠? 영적인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면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 편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배 올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오늘도 만나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로하고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행할 바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 나올 때마다 주일 입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셀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 셀 모임 할 때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세 번째 순간순간마다 화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화살 기도. 화살 기도는 뭐냐면 길게 기도하지 않고 짧게 한 문장으로 하는 기도. 순간적으로 다급할 때 순간적으로 한 문장으로 하는 기도가 화살 기도예요. 대표적으로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왕을 모시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너 왜 표정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왕 앞에서 인상을 찌푸리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은 하나님 무슨 말 해야 되지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짧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화살 기도라고 해요. 우리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 그때 기도할 틈이 없을 때 순간적으로 속으로 주님께 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화살 기도라고 한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은 이 짧은 화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의지에 힘을 주십니다.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화살 기도를 통해서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화살 기도가 중요합니다. 화살 기도. 네 번째는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한다고 합시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함을 통해서 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죠? 감사드리면서 그 사람 상대방의 탁월한 점, 고마운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주권과 통치와 은혜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감사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할수록 성령 충만해집니다. 다섯 번째, 셀 모임을 할 때 마음을 열고 투명한 나눔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하지요? 오늘도 합니까? 안 해요? 하겠죠? 안 하고 가기로 작정했어요? 아니죠? 할 거죠? 네. 셀 모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마음을 나누기 싫을 때가 있어. 왜? 이건 내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내가 나의 창피한 이야기니까. 수치스러운 이야기니까 나 이야기 안 해야지 라고 마음을 걸어 잠그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아무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속 이야기를 부끄러운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이걸 솔직하게 나눠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셀 모임에 갔을 때 솔직하게 나누세요. 투명하게 나누세요. 정직하게 나누세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향해서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영적 통로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요 수도물을 틀면 수도물에서 이상한 게 많이 나왔어요. 막 둥둥 떠다니거나 이런 게 막 나왔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수도관, 수도 파이프가 오래되어서 낡아서 그런 거죠. 더러운 수도관을 통해서 흘러들어온 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려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방해받는다. 방해. 예, 방해받는다. 성령께서 자유롭게 마음껏 역사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예, 우리는 모든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먼저 회개해야 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뭐냐면 영적 안일함을 치료해야 됩니다. 영적 나태함. 유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난이 왔다.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큐티하지 않아도 난 잘 살 수 있어. 난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난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중요한 결정할 때 아유 굳이 하나님께 뭘 물어 대답도 잘 못 듣는데 그냥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빠져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나태함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령 충만의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장애물. 예.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것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은 환경에서 오지요. 그죠? 환경에서.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에 큰 시련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잠들어 있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그것은 편안함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에 큰 시련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행복한가? 아니면 환경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참 관계가 힘든 분들이 있죠. 그죠? 힘든 분들. 아이고 저 사람 만나면 우리 가정이 지옥, 가정이 천국 같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지옥 같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고 여러분의 형제일 수 있고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그죠? 친구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내가 그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상대방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전문가가 바로 성령님이죠.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님, 제 동생, 제 언니, 제 형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죠. 그렇죠? 네. 사랑방에서 모임을 하는데 한 성도님,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모임에서 나눌 때마다 울면서 나누게 되고 안타까워하며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얼굴이 너무 환하게 바뀐 거예요. 햇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랑방 식구들이 질문합니다. 집사님, 문제 해결되었나요? 집사님, 상황 역전되었나요? 좋은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분 말씀이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나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먼저 바꿔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평강. 그렇죠? 이 평강을 누려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 평강을 누려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평강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 만나면 불안한 사람 만났을 때도 기억하시죠? 불안한 사람. 나도 불안해, 괜히 불안해져요. 그죠? 예, 신경질적인 사람 만나면 나도 신경질이 나. 그죠? 화가 나 있는 사람 만나면 나도 화가 나요. 상대방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면, 우리가 평안하게 된다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어떤 메마름 가운데 외로움과 불안함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힘과 능력으로는 이 거친 광야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성령이 부어질 때 메마른 광야는 행복의 동산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행복의 동산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함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쫓으며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외로움과 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힘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보여주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쾌락을 쫓아 세상의 편안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한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물이 헌금이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가운데 저희 홍익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지는데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칭찬듣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 세상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9월이 밝았습니다. 또 개학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고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쫓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총 아래 살아가겠다고 마음가운데 굳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잠깐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무더위 잘 또 보내고 새로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주일날 예배를 사부 예배로 청년부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군면의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마음을 좀 더 새롭게 함으로 좀 더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우리 청년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 속에서 복받기를 원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잘 되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실패하면 단순한 오늘 하루 내 그냥 예배 뭐 잘 드렸다 못 드렸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진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시간에 내가 헌금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 또 내가 예배 시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가 고민해서 좀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권면을 드립니다. 네.
네, 먼저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먼저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하나 된 우리 마음 기쁨이 넘쳐 감사함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요.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을 이제 말해보세요. 내 마음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6년 표어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9월 암송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29장 3절 13절 말씀 아멘. 자, 9월 실천사항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기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해산 40일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8월 31일 이번 주부터 이제 10월 9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기도 노트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엘 청년부 LTC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 5시부터 7시까지 진행 중이고 총 16회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마을 새학기 집중 전도가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있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마을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방학을 마치고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니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마을 가을 공동생활이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19일 장소는 홍익교회에서 진행을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생일자입니다. 사랑마을에는 박예은, 고요한, 그리고 은혜마을에는 임의균 있습니다. 이번 주 많은 축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마을은 마을 모임과 셀 모임 둘 다 진행하고요. 은혜마을은 마을 모임만 진행합니다. 셀 모임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